여러분,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늘 로고스 찬양대의 찬양 제목과 고백이 예수 그 생명의,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다. 왜 사는지 의미도 모르고 쫓겨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로운 생명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후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됐다. 이런 이제 고백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삶의 이유여서 제가 여러분이 질문에 잘 똑똑하고 요망지게 대답했으면 설교를 안 할라 그랬는데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설교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환향이라. 이 말은 초나라의 장수 항우가 그 당시 천하를 지배하던 진나라의 대군을 격파하고 크게 승리를 하여 장군으로서 이름을 널리 떨쳤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널리 펼쳐졌을 때 항우가 했던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항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이 야행, 금이 비단 옷을 입고 야행, 밤길을 걷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었다면 밤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데 걷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금이 환향, 비단 옷을 입었다면 모름지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의 갈채와 환영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팽성으로 돌아간 데서 이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씩 꿈꾸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자기의 부모님과 가족과 친지가 있고 친구들이 있는 그 고향에 나가서 크게 이름을 떨치고 정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유 대단합니다. 아유 저 사람이 아무개예요. 그렇게 갈채와 환영받기를 어쩌면 마음에 한 번씩 생각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금이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나사렛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사렛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 소문이 어떤 내용일까요? 15절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갈리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다른 지역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감탄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쉬우면서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냐.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칭송을 받자 그 소문이 나사렛에 먼저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오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됐다. 그런 배경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안식일이 되시자 항상 가시던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강단에 서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고 전해줬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파피루스 같은 갈대를 쫙 펴서 종이처럼 거기에다 쓰거나 아니면 양들의 가죽을 잘 털어 갖고 정리해서 양피지로 그 위에다가 다 썼어요. 그래서 두루마리예요. 이만하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 중에서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각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내용이 많습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일까요?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왔어요.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데 66장이에요. 이사야가 66장이란 걸 외우기가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네, 66권이에요. 이사야서가 몇 장이에요? 66장. 지금은 자신감이 넘치는데 한 달 뒤에 물으면 또 까리까리해요. 그 중에서 이사야서가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39장까지는 굉장히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40장부터 확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구분이 돼요. 구약이 몇 권인가요? 39권. 그래서 39장까지는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 많이 나와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는 유난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터운 두루마리를 쫙 펼치셔서 찾으셨어요. 쭉 펼쳐서 찾으시고는 자기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이걸 찾으시는 동안 그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말씀을 찾으실까 궁금했을 거예요. 17절에 보면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찾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구절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우리 쉬운 성경으로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지금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고 예수님과 같이 자랐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님의 동생들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학문은 존재의 근원을 추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 철학의 출발점이 어떤 명제에서 출발된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사람에서부터 진정한 철학이 그리스에서 태동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명제는 바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하면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어요. 네 주제를 알아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굉장히 철학적인 명제예요. 사람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인용하면서 할 때는 소피스트들인 이 철학자들이 대단한 언변으로 뛰어난 수사학으로 막 화려하게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근데 그 말을 따라가다 보니 너무 정신이 없는데 자기가 뭘 아는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말을 늘어놓고 있는 그 궤변론자들에게 소크라테스가 물었던 거. 당신 자신을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됐습니다. 인류가 광대한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아주 작은 미세한 생명체들을 연구하지만 결국 인생의 모든 질문이 돌아온다면 귀결되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메랑을 던지면 쫙 날아가서 돌아오죠? 메아리를 확 외치면 우리가 말한 대로 돌아오죠? 결국 인생이란 귀결되어 아무리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치열하게 살고 뭐 막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여러분 갑작스런 질문이 내 삶을 강타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평소에는 바빠서 미뤄뒀던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외면했던 굳이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확 다가와서는 심각하게 우리를 충돌한다는 거예요. 원시적인 단세포에서 수없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유인원을 거쳐서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게 되었나요?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는 DNA라 불리는 분자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생존 기계일 뿐이다. 이 무신론자의 주장처럼 우리가 단지 유전자 덩어리로서 이 DNA를 후대에 보존시키는 기계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무슨 영적이고 거룩하고 어떤 다른 의미를 인간에게 찾지 마라. 인간이라는 그저 아주 단순한 세포에서 쭉 진화해온 동물이고 그는 그저 DNA를 후대에게 넘겨주는 존재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에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동물로서의 본능을 넘어선 존재가 되려고 계속 이렇게 몸부림치는 걸까요? 왜 이토록 섬세하고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것일까요? 왜 이토록 격렬하고 아름다운 스포츠에 몰입하는 것일까요? 바야흐로 파리올림픽이 개막하고 올림픽의 시즌이 왔습니다. 이제 여름 밤은 스포츠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를 보다 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술의 경지에 오를 정도로 인간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육체가 훈련되고 강인한 사람들이 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쏠 수 있을까? 달릴 때 어떻게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세계 1위, 2위, 3위를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이에요. 근데 가끔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뭘 하고 있나 이런 그게 가치 없고 의미 없다. 금메달 리스트에 은메달 또는 메달을 따지 못한 모든 선수들의 땀방울이 가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끔은 인간들이 몰두하고 있는 것이 좀 재밌다는 생각을 합니다. 90분 동안 눈을 떼지 못하는 그 풀밭 위에서 11명, 11명, 22명이 그물에 공을 넣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공이 하나 들어가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난리가 나고 거기서 이기면 그 나라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세계 신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100m에서 0.01초가 단축이 되면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것을 단축해서 우리에게 밥이 생기는 일은 없는데 단축이 되면 놀라워집니다.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왜 이토록 경이롭고 우아한 그림과 건축물들을 만들어 왔습니까? 인간은 왜 이토록 고결한 도덕성을 스스로에게 요구합니까? 인간은 왜 이토록 높은 거룩한 종교성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의 동물적 본능을 가진 존재라면 저는 매주 죽음 앞에 섭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매주 장례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가장 인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매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아름다움을 삼킵니다. 한때 눈부셨던 육체의 그 아름다움은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합니다. 여기 지금 많은 남자분들이 계신데 젊은 시절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근육도 있고 너무너무 육체를 자랑하던 때가 있어요. 바디 프로필을 찍은 분도 계시죠? 지금은 초콜릿이 다 녹아내렸지만 여성분들 얼마나 젊고 아름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설 때마다 죽음은 아름다움 다 삼켜버립니다. 죽음은 지식을 다 삼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계적인 학자들의 논문을 발표하고 엄청난 책을 내고 인류 역사에 굉장한 지식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위대했던 지식인 역시 한 줌의 뼈가루로 남게 됩니다. 죽음은 권력을 삼킵니다. 저는 어떤 분의 장례를 하면서 조화가 그렇게 많이 온 장례를 처음 봤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줄, 세 줄로 하는데요.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장례였습니다. 그 역시 유골함에 담기는 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죽음은 돈을 삼킵니다. 그 많은 부동산과 재물을 가졌었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 거하는 것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도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의 존재가 처음 나온 것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의미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고향 사람들 앞에서 자기 선언을 할 때 여러분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그 구절이요 쭉 보면 이렇게 요약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많은 내용이 있죠. 내게 성령을 내리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시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오시고 어디로 돌아가실지를 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을 보면서 우리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변화가 생기는데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평안을 느껴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인생은 이 그 기간 사이에 살아가는 삶이구나, 시간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비행기나 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주공항에서 비행기 타면서 티켓에 목적지 없는 비행기 타본 적 있으십니까? 큰일 나지. 그런 배를 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종착역 없는 기차가 없듯이 인생 역시 무작정 빨리 달린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며칠 전 장례 예배 인도를 위해 저는 차를 운전하여 부민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교구 목사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먼저 출발하셨는데 아직 안 보이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은 제대 장례식장입니다. 제가 목적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대부분 갔던 부민 장례식장으로 바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겸연쩍게 웃으면서 다시 제대 장례식장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돈이 없어서야.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가 없었어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우리를 좀 더 슬프게 하거나 또 행복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가지기 전까지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것은 너무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갖기 전까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갑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물으면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노형동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농담이라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에 어디서 오는 길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웃지만 그 속에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포에는요,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이 있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실지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전하는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름 말하기 없기. 여러분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직업 말하기 없기. 여러분의 직업을 다른 사람의 직업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MBTI나 혈액형,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 출생과 가족, 성장 배경, 이런 것이 우리를 설명하는 요소들은 되지만 다섯 살의 여러분과 스무 살의 여러분과 일흔의 여러분과 아흔의 여러분의 인식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를 텐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그 자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진정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발견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과 예레미야처럼 아주 일찍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의 손에 맡겨졌고 하나님의 앞에서 성장해서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스무 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해서 죽을 때까지 선지자로 살았어요. 평생 그 길을 걸었던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일을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도 있어요. 모세 스타일. 모세는요, 인생의 3분의 2를 보냅니다. 누군지를 찾느라고 이집트 왕자인 줄 알았어요. 난 왕자야. 나 왕자야. 그러고 살았어.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나이 40에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엄청난 충격과 혼동에 이게 바로 드라마에 나오는 출생의 비밀 빠밤 된 거예요. 모세가 뭐 충격받았어. 그 소용돌이를 이기지 못해 살인을 합니다. 얼마나 이거를 심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았으면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이 흘러요. 그 광야에서 양들을 몰면서 모세가 얼마나 자책했어요. 머리 뜯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일 때 그 순간이 계속 생각이 나고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늙어가고 인생이 끝났다라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왕자도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 여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고 처음부터 너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준비되었다. 무슨 말이세요? 저 실패했어요. 저 지금 말도 잘 안 돼요. 히브리어 안 쓴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 가서 할 수 없어요. 이집트 말도 잘 기억도 안 나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아니야, 너야. 아, 저 못한다. 너야. 마지막에는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너다.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 지금 한 분도 그냥 와서 그냥 사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3분의 2 동안 지금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모세는 여든이 넘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기를 찾았어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오자 그는 40년 동안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많은 인생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세 스타일이세요. 아직 헤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인생은 방황하고 배회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도 젊은 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뒀지만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자기가 누군지 깨닫는 순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해지자 바울은 정말 미친 것처럼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광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타올랐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행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평생 동안 계속 자신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가고 빛을 발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많은 것을 감추어 두셨어요. 어릴 때는 목동이었어요. 그냥 이름 없는 한 집안의 목동.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믿음의 용기가 불부터 오르자 그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소년 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군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음악적 악상과 함께 새벽으로 밤으로 그는 계속 시편의 찬양을 계속 만드는 음악가가 됩니다.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군주 왕이 됩니다. 그는 모든 악기와 찬양대를 조직한 진정한 예배의 새로운 기획자가 됩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준비한 설계자요 제작자가 됩니다.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남긴 문학가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많은 존재적인 빛깔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 감추어 두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새로운 자신을 마음껏 꽃피우고 빛내면서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두 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 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못생겼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14절 말씀을 하세요. 놀라웁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생기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외모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죠?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이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말해왔던 너는 이런 아이야. 왜곡된 거울에 비친 남편과 아내가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왜곡된 거울에 비친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한 직장의 상사가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규정했던 그 모든 나됨은 온전하지 않고 부분적이고 때로는 왜곡된 자아에 비춰진 모습들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히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만 바르게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그것은 꽃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처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된 후에 예배자로서 다시 부름받았음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늘 드리던 그 예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끼는 예배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영적인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영적 자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영적인 예배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제주 선교를 위한 사역자, 연합을 위한 조율자,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제가 누구인지를 계속 발견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인 화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누구신지 아셨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를 아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전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역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기웃거리며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마음을 쓰며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느냐, 얼마나 열심히 성공하느냐, 얼마나 치열하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누구이며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선언을 통해 나사렛의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시며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그리고 남은 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깊은 인생의 만족감, 영적인 행복감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